요즘 욥기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모르긴 해도 한 100번 읽었을 것 같아요, 욥기를. 그런데 실제 이렇게 강해를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읽던 이거 이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요즘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욥기를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계기가 돼서 먼저 제 자신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좀안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그다음에 어떤 비운과 그다음에 재난 이런 것들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그 핵심 말씀은 사람이 인내해야 된다. 또그 인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 강해가 계속 진행이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할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평안히 살고 있던 동방의 의로운 사람 욥에게 닥쳤던 재난을 몇 가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많던 재물이 일시에 다 사라지게 되고, 아들, 딸이 다 죽게 되고, 그가 가장 사랑하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렇게 경멸하는 그와 같은 이 말을 던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절대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요새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저 위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소하고 있다고 하나님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욥이 사랑하던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먼 데서 왔어요. 욥기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그마치 이레 동안 땅에 주저앉고 티끌을 하늘로 이렇게 다 던지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위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욥에게 생긴 그 종기, 그것 때문에 욥이 이걸 북북 긁고 하면서 몸이 불어나고 그냥 상처가 나고 해서 도저히 저 사람이 일주일 전에 욥이었을까? 그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욥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욥이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 헛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유산되어 죽었으면 얼마나 죽었을까 하고 말 그대로 헛소리를 이렇게 내뿜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그 26절에는 사람들이 보기엔 내게 자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죄를 지을까? 내 아이들이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며 지금까지 살았다. 사람들 보기엔 내가 평안한 것 같았어도 실제 마음속에는 불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노심초사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드디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고난이 내게 임하였도다 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에게 고난이 생겼다는 이와 같은 그 말이 욥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다가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 생각에는 어떻다는 욥이 뭔가 죄를 져서 이게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는 4장부터 시작해서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 하면 욥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응답한 게 아니라 욥이 헛된 말을 했잖아요. 그 헛된 말을 비웃고 그 헛된 말을 어떻게 하든지 무시해버리려고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대로 이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내용이 여기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떠냐?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이대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면서, 특히 저도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앞으로 좀 말도 좀 잘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고 고난당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런 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상하고 그 다음에 아픈 그런 그 심령은 논리와 상식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논리적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 그리고 상식적인 말, 무언가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말 이런 걸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하고 이렇게 아픈 그러한 그 심령은 사랑에 의해서 막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논리로 안 되고 상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사랑에 의해서만 그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80, 90% 옳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냐?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우리 보고 무엇하고 성경이 주문하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욥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사자인 욥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며 이렇게 논쟁이 오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친구들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0-90%가 좋은 말,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42장 돼 있는데 여기서 매주 한 절, 두 절 이걸 갖고 강의를 하게 되면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 구절들, 중요한 구절들은 좀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 이걸 잘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목사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나가고 맨 끝에 가서는 그 두 장이나 그 세 장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한두 구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한두 구절 말씀이나 어떤 주제를 놓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다 강의를 가능하면 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한두 가지 중요한 그 토픽 이거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교훈을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려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욥기 4장 5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연극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무슨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제 하면 뭘 보세요? 지금은 인터넷에 다 줄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주인공이 뭐하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옆에 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줄거리가 이렇게 돼간다. 이걸 보고 대개 이제 영화도 선정을 하고 책도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 욥기를 읽으면 여기 주인공이 욥이 있고 욥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보면 되고 여기 세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보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는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엘리바스하고 욥하고 그 다음에 빌닷하고 욥하고 그 다음에 소발하고 욥하고 이렇게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세 번 논쟁해요. 욥하고 그 다음에 소발은 욥하고 두 번 논쟁해요.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맨 끝에 가서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구조로 욥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욥기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이야기, 이제부터는 이 욥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고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제 강해를 들어야, 그래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욥기라고 하는 이 대하 드라마라고 할 거예요. 하여튼 드라마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네 번째 엘리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 모두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가서 보면 욥보다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우는 젊은 사람이에요. 자, 먼저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욥을 꾸중하고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시면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만은 에돔 지역에 속한 그와 같은 도시로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던 그와 같은 고을이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만에서 나온 이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책망하고 꾸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기 꿈을 가지고 이야기해. 내 꿈꿔봤더니 이렇더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인생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죄인임이 확실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은 융통성이라고 아주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죄 없이 멸망하여.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머릿속에는 아 이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난을 당하면 이건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직 머리에 이게 딱 박혀갖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물이 엘리바스예요. 다 나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율법주의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요만큼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여튼 법대로 해야지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성품의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소발이 나오는데 소발은 교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립학교 옛날에 이런 데 가서 보면 무서운 기숙사 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규율을 뭐 어기거나 뭐 하게 되면 기숙사 여기 있는 이 전통과 법에 따라 예, 한 번 요만큼이라도 융통성을 베풀지 않는, 그렇죠, 인정을 베풀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 지금 소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음 내가 이게 고난 닥치고 있는데 내 죄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닌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소발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바른 말도 이야기하고 진리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말도 이야기하고 거짓말도 이게 그냥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가서 전체적으로 가서 한 80-90%가 맞는 얘기입니다. 80-90%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욥의 마음을 닫게 자꾸 만드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옳은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말도 속을 후비면서 이야기하면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잘 이게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이 무지무지 편협한 신학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딱 진짜 하나님이지 자기들이 경험하거나 알지 못한 그런 하나님 이거는 없다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교만이에요. 인간이 70세, 80세 많이 살아봐야 100세를 사는데 그렇죠? 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만이 모든 하나님이고 그거 밖에는 다른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대단히 편협한 그런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무슨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그 편견과 이와 같은 그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려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욥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많이 해요. 그 심한 말을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두려움이냐? 욥에게 닥친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재난이 혹시 나에게도 닥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너는 재난을 당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걸 강조하면서 나는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정 때문에 그래서 욥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후비는 이런 발언을 많이 한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이와 같은 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고 한 사람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욥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세 사람이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사형통이 된다. 누가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가세요? 안 가세요? 갑니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리쳐주세요? 안 물리쳐주세요? 안 물리쳐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번영하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을 주장하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된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 그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욥기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사람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 누가 그런 거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걸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친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거 이거 이야기할 때 한 8, 90% 옳습니다. 근데 나중에 욥기 42장 7절 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프로페셔널 라이어다. 이게 뭐야?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욥기를 읽으실 때 이 사람들 안에 위선과 가식이 이렇게 가득 차서 입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문적인 뭐예요? 예, 거짓말쟁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말은 많은 좋은 게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에 관해 이들이 말한 건 하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젊은 사람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설명한다고 설명이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는 욥을 설득할 수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5장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내가 노심초사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뭐가 왔어요?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26절 3장 26절 가서 보니까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고난이 내게 닥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못 참고 엘리바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4장에 등장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온유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을. 근데 이제 점점 그 안에 있는 도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내가 근심하겠냐. 지금부터 내가 또 우리가 진실로 너에게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회개하겠느냐. 이제 이래 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3절, 4절에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진 자를 내 말로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죄 많은 사람에게는 재난이 닥치고, 그렇죠?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로 많은 사람들 설득해서 죄 많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남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에게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특히 이제 목사가 이제 고통당할 때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래 갖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그런 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이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그런 그 수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니까 넘어진 자를 내 말로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했다. 참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적당한 때 바르게 한 말,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다.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그에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 지금 욥기를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결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제 그것이 곤란한 상황이 내게 닥치니까 내가 힘을 잃고 이 어려움이 너를 건드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남에게 조언을 주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이제 내게 닥치니까 내가 꼼짝을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속을 후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욥에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거 말할 때에도 그 상황을 좀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애를 잃은 이런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로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말이라도 이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지혜서예요. 그렇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게 인생을 살 수 있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 성경 말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거 그때 안 들려요, 그게. 오히려 남편에게 들이대거나 믿지 않는 분에게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절대 안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목사도 해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할 때 절대 성경을 인용 안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유명한 로크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 90세까지 살았는데 아마 1년 전쯤에 이제 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알려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로크맨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존 홀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엄청난 고통으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 잠을 못 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사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다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목사고 한데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옆에서 오순절 은사, 지금식으로 하면 신사도 운동 집회가 열려서, 아, 이게 모든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러크맨에게. 러크맨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 이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이 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가면 거기 다 완전히 누구예요? 프로페셔널, 라이어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 직업, 뭐예요?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그 갔다 와서 어떻게 울면서 갔는데 돈 바치고 했는데 하나도 나은 게 없다. 그러니까 러크맨이 뭐라고 해요? 커봐, 내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신학이 통할 때가 있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 전문 직업 사기꾼들이 그 여는 그런 집회에 가서 이 좀 몸 좀 나아야 되겠다고 가겠냐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이 답답한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욥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좀 기뻐해주고, 슬피 우는 자들하고 같이 슬피 울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7절에서 9절 사이에,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것이 어디냐, 내가 보합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린 자는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정도가 보통이 아닌 걸 보니 내가 심각한 죄를 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내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 여기 이것 앞뒤로 가서 보면 이것이 뭔지 앞에 가서 보면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게 영어 킹잼 성경에도 이것 디스가 이탤릭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야? 자기가 지금까지 욥이 가르쳤다고 믿는 진리.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형통한다. 그렇죠? 이러한 진리가 내가 두려워하던 게 아니냐. 이러한 진리가 내가 확신하던 게 아니냐. 이러한 진리, 이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소망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진리로 때문에 내가 내 길들을 곧바르게 하고 아이들도 올바로 키우려고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욥을 꾸중하고 욥을 책망하려고 지금 달려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가서 보니까 성경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돼요. 많은 경우 죄를 짓고 많은 경우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가운데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37절, 37편,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거든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가서 보세요. 아삽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낙심이 돼갖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고통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시편이 여기 시편 73편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예레미야 12장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12장 1절 2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지금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항상 올바르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사악한 자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의인은 잘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잘 못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사악하게 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은 18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냐?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사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이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네. 이게 갑자기 또 사자가 나오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사자가 나오나? 여러분, 사자가 주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그런 짐승 몰래 가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끝에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다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사자처럼 사악하게 몰래 숨어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충 그 이야기를 하고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꿈은 4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꿈. 참 이게 욥기 가서 보면 참꿈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으로 꿈 이야기 하면 욥기 1장 가서 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감으로 내 살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꿈꿨다고 하고 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틀린 얘기가 아니야. 가서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조모 앞에서 무너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천사들 말도 안 듣고 사람들 가운데 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데 우리 같은 인생, 욥 같은 이런 인생, 이런 거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겠느냐. 지금 그 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뛰어남이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지혜도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바로 지혜 없이 죽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뭘한 거야? 예, 꿈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계시. 자,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계시, 계시를 받았는데 그냥 털이 곤두서고 뭐 뼈가 그냥 다 어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여러분 그런 거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가져다준 이런 환상 계시를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무섭게 도깨비처럼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말을 가서 보면 그 말이 거의가 다 뭐예요? 거의 진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반만 진리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만 진리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미약한 존재다. 곧 죽을 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미약하게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온 세상 모든 창조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진리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리가 여기 와서 보면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반쪽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진리가 제시가 돼야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에 대한 관을 보여주는 거지. 반쪽만 보여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만 보여주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전체 진리 중에서 반쪽만 가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진리를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체 진리를 다 전달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어떤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영을 빙자해서 말한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한다고 그러고 신사도 한다고 한 사람, 뭐 꿈꾸고 뭐 한다는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 종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을 안 꾸게 돼 있어요. 많이 안 꾸는 게 그렇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꿈, 이런 계시 이런 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뭘 자꾸 이렇게 드리고 돈 드리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뭔가 생각하는 게 많고 이게 초조하고 불안하면 자꾸 이런 꿈이 이렇게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하면 그냥 내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달콤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달콤한 잠을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자기의 인생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몇 살 더 살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조금 더 든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몇 살 더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7절은 그 앞에 욥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더니 이제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와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1절에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예,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브라함을 부르겠느냐? 노아를 부르겠느냐? 그렇죠? 그 전에 살던 아벨을 부르겠냐? 한번 좀 불러와봐라. 내가 지금부터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인다. 내가 지금 이 말 듣고 막 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소금을 뿌리고 식초를 붓고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노할 거 아닙니까? 시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야기할게. 3절에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느니라.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안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욥 너 아이들 다 죽은 거 그거 모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질둘리되 그들을 건져낸 자가 없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에서 난 그것도 가져가면 강도가 그들의 재산을 삼킨다. 여러분 지금 욥이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속을 후비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래서 죄인이고 넌 저래서 죄인이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게 다 내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편 73편에 가서 보니까 아삽이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저 좀 마귀의 자식들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아주 죽을 뻔한 거에 낙심이 돼갖고. 근데 여기 시편에 가서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한번 시편 73편 17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그렇지, 이 땅에서라도 그들이 공정하게 심판받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 분명하게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 경험의 문제가 뭐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경험하는 거, 우리 정윤재 형제님 경험하는 거, 홍성인 형제님 경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 아시죠? 이거 다 보이죠, 여러분? 그렇죠? 빨주노법 하나 한번 보이시죠? 빛은 수많은 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장 중에 우리 눈에 딱 들어와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파장을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380에서 780 나노미터 안에 들어있는 파장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찌러 가는데 엑스레이 그 파장이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데우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 보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혀놨어요. 엄청나게 넓은 그 많은 파장 가운데 그 안에 무지무지 작은 요만큼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가청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20Hz부터 2만Hz까지만 들려요. 그보다 더 높거나 더 낮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뇌를 한번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뇌가 없어요? 예. 네.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나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 요것만이 딱 인생이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주든지 충고를 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용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8절에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이야기하면서 나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요. 간교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들을 패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17절 딴 거 아닙니다. 다 좋은 말 해놓고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주아봐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중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진지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좋은 얘기 다 해놓고는 끝에 가서 좋은 얘기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깨달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욥이 이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는 27절에 내 말은 아주 확실한 말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대로 그것이 그러한 즉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맞는 교훈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의 핵심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꿈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예, 저는 모릅니다. 딱, 예, 여섯 글자 써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모르는 걸 뭐 모른다 그러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남을 위로하러 이렇게 가게 될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안아주고. 그렇죠? 안아주고. 그 돈도 좀 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최고지. 말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아프고 뭐 이렇게 할 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교훈, 인생의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구절, 예, 욥기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장작을 가져다 놓고 나무를 가져다 놓고 하면은 이렇게 불티가 이렇게 탁 튀면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가요? 반드시 위로 가거든요. 반드시 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살이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문제들이 와요. 왜 오느냐?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와야 생각합니다.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 있어요. 그 슬픈 일을 통해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와 실망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와야 어떻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오냐 알았다고 고쳐줬으면 바울이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실망되는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그에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아, 두려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떻게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인간을 신뢰하지 않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어려움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요. 이게 있어야 인생이에요. 이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40한 몇 년 전쯤에 이 지역, 그 다음에 인천시청이 있던 여기가 다 논밭이었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논에다가 다 이렇게 물 집어넣고 그리고 꽁꽁 얼려갖고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렇죠?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 당시에 겨울방학에 뭐 중학교 다니고 할 때 뭐 그거 외에는 다른 뭐 거기 가서 오뎅 먹고 남자 여자 애들 몰려갖고 놀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자 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를 샀어. 이제 스케이트장에 갔습니다. 이런 뭐 논밭이든 뭐지 갔어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 스케이트 타려고 그러면 이 무릎뼈, 이 복숭아뼈 이런 데 다 까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던 어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고 힘든데 그 뭐하러 타냐.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만두려고 스케이트를 탄 게 아니라 스케이트를 타려고 스케이트를 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이 복숭아 뼈가 까지고 넘어지고 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수구해갖고 여러분 이거 200m 이거 돌 때 바람이 쌩쌩 세게 부는데 그때 그 돌 때 그 쾌감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이걸 극복해야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경 교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걸 읽고 있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예. 네. 그런데도 교정하면 조금 더 나아요. 읽기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겠지만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람과 위대한 작품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 창조물, 모든 창조물이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이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고 무뚝뚝한 남편이 있고 속 썩이는 아이들이 있고 교회 와도 영 마음이 맞지 않는 이런 지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다 고통과 고난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낀 게 뭐냐,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다, 사람은. 그래서 이 고생을 통해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우리가 확립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들추어놔야 돼, 악한 것들. 그렇죠? 위장하는 모든 것들 다 들추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 아름다운 국가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설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모든 고생을 다 아시고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뭐까지 아시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직업의 고난, 배우자의 고난, 가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런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까지 아신 줄 아세요? 국가 체제로 인한 고통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고생하던 이런 모든 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 열심당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체험 우리 예수님도 직접 다 하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신 거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 북한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과 고난 우리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도 우리 예수님도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 매일 당하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전선을 지키고 있는 저 군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창 올림픽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특별히 강원도민들의 그 수고가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모든 걸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무슨 계략을 쓰든지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아름다운 국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국가가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